안녕하십니까. 2025년 서버 MRO 프로세스 과정에서 고객 등록과 고객 관리, 신규 수주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박동규라고 합니다. 먼저 신규 수주 관련된 고객 등록과 고객 관리 프로세스는 사실 뭐 신규 수주팀을 제외하고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최대한 잘 설명드릴 테니까 향후에 뭐 업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기소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현재 유통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동규 책임이라고 하고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저희 서버원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혹은 S포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 얼굴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를 2017년도 영업 담당인을 수도권 영업 4팀에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제약 바이오팀, 그 다음에 R&D 수주 테크팀을 거쳐서 25년 올해에는 유통사업팀에서 물류산업군 전반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 전체적으로 일반 영업부터 수주 영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담당했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고객 등록과 관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 고객 등록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컨텐츠는 이렇게 되고요. 전반적인 고객 등록의 개요부터 신규 수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규 고객사 셋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등록 개요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신규 수주 프로세스 이해와 신규 고객사 셋업 프로세스 이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두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신 거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수주 업무 자체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짧게는 뭐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뭐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최초의 콜드콜이나 최초 미팅 때부터 시작해서 수주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어져 오는 과정이 수주 전반의 프로세스이고,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변수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사실 이런 강의로서는 조금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신규 수주 최초의 심의부터 그 고객사를 저희 서버원 시스템에 어떻게 등록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신규 수주 프로세스의 이해부터 시작이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수주 심의가 진행이 되고,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고, 어떤 부분을 수주 심의 과정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후에 이제 셋업 프로세스의 이해로서 뭐 현업 담당자와 수주 담당자가 함께 어떻게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셋업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규 수주 프로세스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구조가 전반적인 수주 심의 프로세스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들 익숙하진 않은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주 심의 자체를 수주팀 주관으로 하다 보니 타 유관 부서나 다른 분들께서는 좀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이긴 할 텐데, 일단 수주 과정에서는 경쟁 입찰, 수의 계약, 단순한 계열사 확대 등 워낙 여러 가지 케이스의 수주 형태가 존재하게 되고, 때문에 이 수주 심의서 자체는 최종 거래 체결 확정 직후 혹은 이렇게 직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계약 체결에 대한 컨펌을 내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수주심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로는 수주팀에서 사전 확보된 거래 금액, PT와 거래 예정의 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1차적으로 견적 관리를 통해서 견적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 쪽에서 산정하게 되는 매출 금액과 GP, 매익률이 결정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포함된 직접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단순히 매출 매익률 기준으로 고객사 쪽에 견적을 제출하거나 저희 쪽에서 거래 체결을 위해서 결정하기에는 인건비나 물류비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수익성, 이 공원이익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공원이익 검토 과정에서는 경영관리 쪽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거래하지 않은 쪽에 대한 인건비와 물류비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유사 산업군과 비교를 통해서 경영관리 쪽에서 예상되는 인건비와 물류비를 보내주게 됩니다.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고객사 쪽과 뭐 거래 단가 수준이나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거고, 이 합쳐진 숫자를 바탕으로 수주팀에서는 수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수주 보고서 안에는 현재 말씀드렸던 숫자적인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체크리스트, 그리고 유관부서와의 합의된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유관부서 검토는 이 수주 요건인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측 상단에 보시는 체크리스트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금 조건과 신용 등급, 또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PT와 공원이익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건이 충족되느냐, 혹은 충족되지 않느냐에 따라 수주심의위원회의 주관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좌측 아래 보시면은 수주심의 주관처에 대한 구분을 보실 수 있는데, PT 30억 미만의 신고객인 경우에는 본부장 주관으로 수주심의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고, PT 30억 이상의 공원이익 적자라든지 체크리스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CEO 주관으로 수주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수주심의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상단에는 일반적인 거래 예정인 고객사에 대한 정보들이 담기게 되고, 뭐 사업자 번호부터 매출액, 순이익 등 보통 RM원이나 고객사 사업자 등록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부터는 수주팀에서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탐과 사스. 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고객사에서 전체적인 구매 금액이라고, 저희 쪽과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aaS 같은 경우에는 그탐 중에 저희 쪽에서 보기에 영업기회 포착으로 판단하는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전체 포텐을 말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우측으로 이제 연간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양사간 이제 거래하기로 협의가 된 금액, 그리고 당해 실현 매출은 확대 시점에 따라서 해당 해에 나올 수 있는 매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필요 여신 같은 경우에는 여신 산출 공식에 따라서 여신을 기입하게 되고, 이는 수주금 조건에 따라서 아래 적혀진 공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주 과정에서 견적 입찰, 혹은 뭐 수의 계약이든지 저희 쪽에 제출한 견적 내역들이 있을 텐데, 그 견적 내역에 대한 정보를 중간 탭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연간 PT와 품목수, 뭐 매출 총액, 매입률부터 고객사의 전년도 구매 금액이나 기존 단가를 알았다면 저희 쪽에서 제공한 절감 제공률까지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앞서 경영관리를 통해서 검토를 했던 직접비 부분의 수익성이 담기게 되는데, 거래 초기부터 6개월, 1년까지 디테일하게 변화한 매출 금액이나 매입률 수준, 그리고 변동되는 직접비 구조에 따라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해당 수익성에 대한 근거와 또 개선 방안들을 상세히 작성하게 됩니다. 좌측 맨 아래쪽에 수주 배경과 뭐 이슈 사항, 또 지원 요청 사항들을 기입하게 되면은 현재 수주팀에서 작성하게 되는 보고서 양식은 끝이 납니다. 이제 우측에 있는 본부 분석 담당, 물류 운영 기획, 운영 물류 기획, 뭐 견적 관리 구매 기획, 사업 관리 등 수주에 대한 유관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하여서 품위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수주심의 보고서의 결제가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초로는 우측 상단에 이제 본부 분석 담당에서 현재 해당 수주 고객사에 대한 수익성 관리 방향과 검토 의견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유관부서들에게 의견을 취합하여 결제를 상신하게 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수주심의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수주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하게 되는데, 그 첨부되는 자료는 사실은 거래를 체결하게 되는 고객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어떤 자료를 첨부하게 되는지 보여드리자면, 일단 운영 기획 쪽으로 사업장에 대한 기본 정보, 뭐 배송지와 특이사항 등을 보내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운영팀에서 들어간 업무 공수, 혹은 또 추가적인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업무 공수가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서 송부하게 됩니다. 또 물류 서비스 운영 정보로서 입고 과정이나 추가적인 배송 과정에서 추가 서비스가 들어가는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같이 첨부를 하게 됩니다. 또 최초 물류비 산출 과정에서도 CSD 물류비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받게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자료가 CSD 물류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받게 되는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최초 직접 비를 경영과를 통해서 검토하는 과정부터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협의 과정에서 물류비가 변동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자료 포함해서 수주심의 보고서를 올리게 되고, 이 수주심의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PT 및 요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본부장 주관 혹은 CEO 주관으로 주최되는 여러 가지 시기와 참석자가 변경되게 되는 수주심의 운영회가 열리게 되고, 보통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PT와 수익성, 또 수금 조건이나 신용 등급, 또 컴플라이언스, 뭐 법무적으로 저희 쪽에 뭐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또 기타 고객사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등을 판단하여서 최종적으로 수주 의사가 결정되게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신규 고객사의 수주 프로세스 이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이제 신규 고객사 셋업 프로세스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고객사 셋업 프로세스는 지금 보이시는 구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첫 번째로는 고객사 정보 파악, 사전 준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뒷단에 있는 어떤 단계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 기존에 구매하던 방식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저희 뭐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사 쪽에서 기존에 어떻게 구매해왔는지, 어떻게 서버 업무를 구축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쪽에서 고객사의 기존 구매 방식이나 뭘 구현을 위해서 파악하는 부분들이 이 주요 항목들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서버 업무이 여러 가지 방향성, 뭐 여러 가지 고객사 니즈에 맞춰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주문 측면에서는 현장 개별 주문인지, 혹은 뭐 구매팀 일괄 주문인지, 뭐 결제는 진행하게 되는지, 아니면 결제 없이 진행하게 될지, 혹은 발주, 혹은 배송 관련해서도 배송 주기나 방식, 뭐 입고나 정산, 또 시스템 부분에서는 연기가 필요한지, 뭐 선입고 긴급 요청 등등 고객사 쪽에서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저희와 어떻게 거래를 해나갈지에 따라서 이 하나하나 부분을 모두 설정하고 저희 시스템 상에 녹여서 저희 뭐를 구축하는 부분이 신규 고객사 셋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신규 고객사를 셋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WBS를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체크해야 되고, 고객사 쪽에서도 뭐 단번에 뭐 알려주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WBS를 구축해서 모든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미스나 어떤 누락에 따라서 몰 구성에 빈틈이 생기고 뭐 차질이 생겼다면은 저희 쪽도 항상 얘기하는 게이 가장 앞부분에서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WBS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 여러 가지 요소들의 체크가 끝났다면은 이제 실제로 시스템 몰 구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스템 몰 구축은 뭐 사업장 등록부터 몰 등록, 운영장의 등록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 등록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나온 이제 고객 관리 탭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몰 구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고 등록이 되는 과정 중에서 간혹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게 되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연계란 고객사 쪽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구매 시스템, ERP나 포탈 등을 유지하면서 저희 서버 놀과 연계해서 어떤 주문이나 신규 상품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운영해 나가고 싶은 경우에 연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연계 협의 과정에서는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연계해서 사용할 건지, 혹은 서버 업무를 단순히 사용할 건지부터 협의를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저희 서버 업무를 순수하게 사용하도록 제안을 드리나, 뭐 대부분의 고객사들, 특히 대형 고객사 쪽에서는 내부 DB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 연계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실제로 영업 담당자 쪽에서 명확한 좀 연계 프로세스와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 이 연계 범위의 협의 자체를 영업 담당자 주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사간 IT 담당자 미팅 이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연결할 건지, 어떤 인터페이스 부분을 연계할 건지를 영업 담당자가 고객사 쪽과 사전에 협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연계가 진행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의 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간략하게 시스템 연계 개발 프로세스 맵에 대해서 뭐 보여드리면 뭐 복잡해 보이시지만 몇번 해보시면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 개발 내용에 대한 정의를 영업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연계법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B2BI 방식과 API 방식, 두 가지 방식 혹은 두 개가 혼합된 방식까지 뭐세 가지 방식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2BI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양사의 IT 담당자가 작업을 해서 연계를 붙인다라는 구조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API 방식은 저희 서버원에서 사전에 구현해 놓은 그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고객사 IT 담당자가 시스템으로 저희 쪽에 갖다 붙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차이로는 비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B2BI 방식은 고객사와 저희 쪽 IT 담당자가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양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API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버원은 이미 특정 인터페이스 부분들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쪽에서 붙이기만 하는 고객사 비용만 들지 저희 서버원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뭐 주문, 신규 상품, 뭐 입고 부분 여러 가지 개발 인터페이스들이 생기게 되는데 혼합해서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 전반적인 개발 내용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PI에서 견적 산출을 받게 됩니다. 이 산출된 견적을 바탕으로 투자 심의로 들어갈지 혹은 비용 심의로 들어갈지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 투자로 가는 경우와 비용으로 가는 경우에 따라 좀 방식이 변경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연계부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몰 구축과 연계가 있다면 연계까지 끝난 후에는 이제 설명회를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설명회는 거기서 규모나 거기서에서 서버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하기도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일례로 대학교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들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반기나 뭐연 단위로 매번 진행을 하기도 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상황에 따라서 영업 담당자 혹은 수주 담당자 주관으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신규 고객사 셋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VOC 모니터링 혹은 뭐 정기 리포트나 뭐 간담회, 고객 만족도 체크 혹은 확대하지 못한 잔여 SOW 확대 작업까지 포함해서 셋업 과정에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 고객사 셋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그럼 이번에는 고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객 관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고객 구조의 이해, 그리고 고객 관리 프로세스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사업장 등록부터 시스템상의 저희 신규 고객을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테일하게 저희 서버원 SMR을 어떤 탭에서 시스템상으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회원 등록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화해서 가져가는 고객 구조, 하이라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그룹 법인부터 시작을 하고요. 매출 현황 파악이나 저희 관리 회계 분석을 통해서 경영 관리 주체로 관리가 되고 있는 기준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가장 뭐 자주 들을 수 있는 사업장과 운영 단위가 있는데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저희 쪽에서 등록하는 사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통 저희는 판매가 설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운영 단위는 이제 저희의 편의를 위해서 구성해 놓은 뭐 내부 기준의 단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가지 사이트에 뭐 공장 구조에 따라서 운영 단위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고객사 쪽에서 구매하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서 뭐 판촉물, 공장용품, 부자재 등 여러 가지 자재 구분에 따라서 운영 단위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운영 단위는 저희 내부적인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고객의 부서 단위, 또 회원 단위 등좀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단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몰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하이라키와 다르게 좀 별도의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품의 노출 여부, 좀 진열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은 단가 기준으로, 몰은 진열 여부로 구분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객 관리 프로세스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주 심의 완료 이후에 이 사업장 등록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 경영 관리를 통해서 이 거래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에 계약서 법무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검토받은 법무 검토 의견에 따라서 사업장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앞서서는 본부 차원 혹은 뭐 담당 차원에서 정해진 이 사장, 해당 사업자는 담당할 팀을 지정받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담당자가 사업장을 담당하게 될지 영업 담당자와 운영 담당장을 지정받고 해당 정보 바탕으로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사업장 정보 등록 과정은 시스템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등록할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일단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과거에 거래를 하다가 종결을 한 사업장이라든지, 혹은 뭐 SSP 등뭐 다른 방식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경영관리 쪽 가이드를 받고 진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과 같은 곳에서 신규 사업장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해외 사업장인지 혹은 이 신사업 플랫폼으로 다른 고객 유형의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보통은 신규 사업장 등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장 등록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필수 값들, 별표 체크되어 있는 값들을 입력해서 넘어가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사업장 명부터 사업체 번호, 법인 번호 등 여러 가지로 이 수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다 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중에서 간혹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이제 그룹 법인 부분. 그룹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LG 그룹이든지 혹은 뭐 현대차 그룹이든지 여러 가지 큰 규모의 그룹이나 법인에 따라서 등록이 되게 되는데, 이 그룹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담당자 쪽에서 수정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저희 쪽과 최초로 거래하게 되는 뭐 그룹이나 법인들은 사전에 경영관리 통해서 미리 등록을 한 후에 사업장 등록을 할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저희 쪽과 거래하는 뭐 외부 거래처인지, 뭐 LG 그룹인지 혹은 범LG인지, 순수 외부인지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하게 되고, 아래쪽에는 영업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도 기입하게 됩니다. 뭐 신용등급 등 기존의 RM1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 사업자등록증 통해서 있는 정보들로 업종 업태부터 여러 가지 필수 값들을 채우시게 되고, 이제 아래쪽에 협의된 수금 조건이나 결제 수단 등을 입력하게 되면은 또 아래쪽 내용으로 넘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뭐 주소 데이터, 배송지 혹은 이제 제어 권한 등을 설정하셔야지 실제 결제를 올리실 수 있게 되는데, 뭐 제어 권한 같은 경우에는 그룹 결제부터 그룹 발주, 법인 결제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되고, 그중에서 아마 가장 주의 깊게 자주 쓰시는 부분들은 이런 선입구나 이 주문대행 허용 여부 설정이실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특약서 체결 혹은 계약서 내에 붙어 있는 뭐 선입구 주문대행 특약 내용이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날인된 계약서, 그리고 고객 프론트말에 고객들이 볼수 있게 표시될 로고 등을 입력하게 되고,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결제 라인으로 넘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장 등록 결제 진행에 앞서서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일괄로 등록할 건지 혹은 개별 사업장 등록할 건지에 대한 결정 여부가 뜨시고, 확인해 주시고 품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 품의 진행 이후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품의 내역을 기입하는 탭이 하나 더 뜨시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내용 작성하시고 품의를 진행하시게 되고, 결제가 완료되면 거기서 사업장이 등록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사업장 등록 과정에서 지금 결제가 다 났다고 사업장이 다 등록되느냐는 아닙니다. 이제 아래쪽 보시면은 경영관리 쪽과 사업관리 쪽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품위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관리 쪽에서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고, 그다음 경영관리 쪽에서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게 되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신한도까지 부여를 하게 되면은 사업장 등록이 완료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별도로 법무포털 통해서 계약서 날인 신청을 하시고, 날인 결제까지 마무리하셔서 첨부하셔야지 마무리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영업팀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영업팀에서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그룹 법인 설정이라든지, LG 구분 설정 등이 있어서, 이제 해당 항목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시면은 업무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사업장 제어 권한에 대한 각 특성들도 기입해 놓았으니, 여러 가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장 등록이 완료되면은 진행해야 되는 운영단위 등록입니다. 이 운영단위 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장에 비해서 결제 라인도 짧고 내용도 간단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 이후에 운영단위 등록 요청을 바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MRO 몰인지 부자재 몰인지 혹은 어떤 몰을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 기입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운영단위 등록 안에 있는 운영단위 제어 권한인데요. 사실 이 운영단위 제어 권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브 업무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신규 상품 요청하는 이 구조, 결제 라인을 설정하는 거나 화학물질 등록 관리 부분이나 법인 마스터 설정이나 이런 신규 상품 부분부터 발주 정산, 계산서 발행 관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또 배송에서 묶음 배송을 사용할지 아닐지, 택배를 사용할지, 택배를 못 사용하게 할지, 입고 과정에서 자동 입고를 쓸지, 반자동 입고를 쓸지, 또 화학물질 결제 여부까지 저희 서브 업무를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설정 값은 고객과 면밀히 검토하고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제어 권한 설정 이후에 이 주소와 또 회계적인 계산서 발행 방식, 정산 일자 등을 체크하시게 되고 등록 요청을 하게 되면은 사업장 등록에 비해서는 훨씬 짧은 결제 라인 기준으로 결제 완료 및 운영단위 등록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운영단위 정보 입력까지 다 끝나시게 되고 시스템 등이 완료되게 되면은 이제 부서와 회원 등록까지 하시게 되면은 몰 구성이 완료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운영단위 제한 권한에 대한 이 기능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기입해 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설정하게 된 운영단위 제어 권한까지를 끝으로 운영단위 등록 품위를 올리게 되고 문제없이 승인이 난다면은 이제는 부서 등록과 회원 등록으로 넘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단위 제어 권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지금 이 보여드리는 메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업무를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나 필요하셨던 내역들이 있으면은 좀 면밀하게 봐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부서 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서 등록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쪽에서도 직접 진행할 수 있고,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저희 영업팀 혹은 운영팀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초 수주 셋업 시에는 일괄로 등록을 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해주는 편이고, 그 외에 고객사 쪽에서는 직접 들어가셔서 관리도 많이 진행해 주시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등록된 부서 내에 또 회원들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회원 역시도 이제 고객사 쪽에서도 직접 등록을 하실 수 있고, 혹은 요청하에 저희 영업팀이나 운영팀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객사 쪽에서 직접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사에 이제 회원 가입 지정 승인자로 등록되신 법인 마스터분의 승인 하에 가입이 완료되게 되고, 저희 쪽으로 요청 시에는 저희 쪽에서 바로 등록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고객 등록, 고객 관리, 여러 가지 신규 셋업에 대한 프로세스까지 안내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희 교환이나 이 자료상에는 내용들이 훨씬 많으니까 실제 시스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혹은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년 MRO 프로세스 강사 박동규 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